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지난 3월 중순에 월드비전에서 이재철 목사님께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그 내용이 월드비전과 CBS가 CBS TV 개국 10주년을 맞아 지구촌 나눔 행복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재철 목사님께서 아프리카 르완다를 방문하셔서 굶주림과 질병, 전쟁의 상황으로 고통당하는 아이들의 삶을 직접 보고 느끼신 것을 CBS 수호천사라는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도록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100주년 기념교회는 교회 밖을 위해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과 한국 기독교 선교자 기념관을 최선을 다해서 보존하고 유지해 왔습니다. 우리 교회의 역할은 교인들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한국 교회를 섬기는 것을 균형 있게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교인들을 섬기는 것은 교역자들과 교인들 서로가 봉사함으로 이루어가고 있고 세상을 섬기는 것은 국내외 전도팀과 지역사회봉사팀 또 사회구제봉사팀의 역할과 양화진 음악회 또 양화진 목요강좌를 통해서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를 섬기는 것은 주로 연합기관을 섬기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나라 대표 기관인 월드비전과 CBS를 통한 섬김이 곧 한국교회를 섬기는 것이 되기에 이재철 목사님께서 이 프로젝트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르완다는 아프리카 중부에 위치해 있는데 면적은 우리나라의 약 4분의 1, 인구는 1천만 명 정도의 조그만 나라입니다. 국민의 평균 수명이 40세가 채 되지 않고 문맹률도 40%나 됩니다. 1962년에 벨기에로부터 독립을 했지만 후투족과 투치족 사이에 오해와 복수로 인해서 수십 년간 내전 상태에 있었습니다. 특히 1994년부터 96년까지 있었던 르완다 사태로 말미암아서 8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사망했고 200만 명 이상의 난민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르완다 인구의 절반이 15세 미만의 아이들이고 전 국민 중에 가족이나 친척이 전쟁에 직접 피해를 입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을 정도로 심각한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기에 회복과 치유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나라입니다. 목사님께서는 오늘 밤 12시 50분에 출국해서 토요일 오후 4시 40분에 귀국하실 예정입니다. 인천공항에서 카타르 도하, 우간다 엔테베를 경유해서 르완다 수도인 키갈리로 가셔서 거기서 또 여러 시간 자동차로 이동해야 합니다. 이 방문이 많은 체력을 요구하기에 지난 목요일 상임위원회에서 이재철 목사님께서 오늘 설교를 하시고 떠나시게 되면 체력적으로 감당하기가 몹시 어려우시기 때문에 설교를 한 주 쉬시고 체력을 비축해서 떠나기를 요청해서 오늘과 다음 주일 제가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방문이 단지 르완다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를 섬기는 일이기에 잘 감당하고 귀국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과 관련된 격언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아는 것이 힘이다와 모르는 것이 약이다입니다. 이 두 격언은 서로 정반대의 의미지만 공통점은 둘 다 그 의미가 긍정적이라는 것입니다. 선하고 바르고 유익한 지식은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에 도움을 주고 악하고 그릇되고 유언비어와 같은 지식은 모르는 것이 살아가는 데 훨씬 더 낫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사이에 해당하는 어중간한 지식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속담에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라는 그 말이 있습니다. 어정쩡하게 알기 때문에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어릴 때 TV를 보다가 잘 나오지 않으면 어른들이 TV를 치곤 했습니다. 그러면 신기하게 잘 나오곤 하는 것을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어른들은 꼭 한마디씩 하곤 했습니다. TV와 애들은 맞아야 말을 잘 듣는다니까. 사실 TV가 잘 나오지 않았던 것은 접촉이 불량했기 때문입니다. 그것만 잘 해결해주면 잘 나오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접촉 불량으로 인해서 잘 나오지 않는 TV를 TV는 맞아야 잘 나온다며 때리다가 TV를 망가뜨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TV를 때려서 망가뜨린 사람이 어디 가서 TV를 때려서 망가뜨렸다고 말을 할 수도 없고 또 TV를 때려서 망가뜨리고는 다시 TV를 사야 했던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TV를 망가뜨린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TV를 때려서 우연히 잘 나오게 된 사람들이 그것을 자랑하니까 TV는 때려야 잘 나온다는 것이 지식 아닌 지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3년 동안 기숙사에서 살았습니다. 당시 제가 살았던 기숙사에 함께 살았던 그 동료 중에 귀가 잘 들리지 않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남의 말을 긴장하고 듣지 않으면 옆에서 불러도 그냥 지나칠 정도였습니다. 또 우리가 귀에 이어폰을 꽂고서 말하면 자신의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잘 모르는 것처럼 그 친구는 늘 큰 소리로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입학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친구와 대화를 나누면서 그렇게 크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잘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작은 소리로 말해도 괜찮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그 친구의 라이프 스토리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자신이 신학 공부를 할 수 있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자신은 어렸을 때 뇌망염을 앓았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의 부모가 하나님 만약 이 아이의 병을 고쳐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라고 서원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서원 기도를 들어주셨는지 그 병이 낫게 되었고 대학도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에도 올 수 있게 되었다고 간증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오묘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자랐던 교회에 어릴 때 뇌망염을 앓아서 농아가 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농아학교에서 하는 수업도 따라가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신학대학원까지 지나겠으니 얼마나 그 자신에게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리고 그 친구의 머리 모양이 항상 장발을 하고 다녔습니다. 항상 그 머리가 귀를 덮고 있었고 이발을 해도 귀 아랫부분이 약간 보일 정도로만 잘랐지 그 이상은 자라지 않았습니다. 긴 머리로 인해서 종종 단정치 않게 보이기도 했습니다. 신학대학원 3학년 때의 일입니다. 당시 그 친구는 한 교회 중등부에서 교육 전도사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2년 이상을 같은 기숙사 층에서 살았고 제 방에도 자주 놀러 왔었기 때문에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그 친구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제가 머리가 너무 길고 단정하지 못하면 교회 학생들에게 좋지 못한 인상을 줄 수 있으니까 이발을 할 때 좀 많이 자르면 훨씬 더 깔끔하게 보이지 않겠느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는 개성이라며 이런 지하에 거절했습니다. 약간 속이 상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동일한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며칠 후에 제 룸메이트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친구는 어릴 때 내막염을 앓은 이후에 청력이 아주 약해져서 귀에 보청기를 꽂고 있는데 그것을 빼면 거의 들을 수 없다고 전해 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참 미안하고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저의 관점에서만 그 친구에게 조언을 했지 그 친구가 왜 머리를 그렇게 길게 하고 다녔는지 그 이유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마 제가 그 친구였어도 저 역시 그렇게 하고 다녔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잘 몰라서 그랬노라고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그 친구는 교회에 가면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알아듣기 위해서 온 신경을 집중해서 초긴장 상태로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기숙사에 돌아오면 긴장을 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말을 해도 잘 알아듣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서 오해를 살 때가 많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제가 그 친구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 그것이 제 착각이었고 그 착각이 신념이 되자 저는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부정확한 지식, 왜곡된 지식, 선입견화된 지식은 참 무섭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더 바르게 알아갈수록 또 사람에 대해서 더 온전하게 알아갈수록 그 사람을 더 잘 수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정말 알기를 소망하는 세 가지를 피력합니다. 10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첫째로 사도 바울이 알기를 원했던 것은 그리스도였습니다. 바울은 이전에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율법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 특히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인 모세오경을 하나님께서 먼저 만드시고 그 율법을 따라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믿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과 비슷한 나이에 있는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율법에 앞서 있었고 율법에 관한 한 흠이 없다고 자부할 정도였습니다. 바울에게 그러했던 사도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입에도 담기 싫은 존재였고 당시 거의 버려진 것과 같았던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 그것도 천하디 천한 목수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로하여금 견딜 수 없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와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매를 맞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더 나아가 감옥에 갇히고 죽는 것도 마땅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에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또한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겠노라고 공문서를 요청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랬던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한다고 고백합니다. 알음은 배움을 통해서, 본능을 통해서, 분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무서워하지 말라며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에 마리아가 보인 반응을 누가복음 1장 34절이 이렇게 전가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르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마리아에게도 아버지가 있었을 것이고 마리아가 살았던 마을에 사는 사람들 중에 절반은 남자였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마리아가 지식적으로 남자를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남자와 부부가 되어 관계를 맺어본 적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부부는 서로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많은 부분들을 압니다. 그것은 그 어떤 암보다 인격적이고 친밀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알고 싶다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고백합니다. 이전에 바울은 자신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것이 고상했고 베냐민 지파로 정통 유대인이었던 것이 고상했고 예루살렘이 아닌 이방 땅에서 살았을지라도 히브리식 교육을 받고 히브리 말을 할 줄 아는 것이 그가 고상하게 여겼던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바리새인인 것과 율법에 대해서 신앙적인 열심을 갖고 있었던 것이 그가 가장 고상하게 여겼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상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그 고상함은 태양빛 앞에 있는 전구보다 못한 것이었고 바다 앞에 있는 풀장보다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에게 어떤 분이었기에 바울은 지금 생의 마지막 부분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순간에도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바울은 자신이 사울이었을 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배웠습니다. 이 사건이 바울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전에 자신이 알고 있었던 그리스도와 자신이 만난 그리스도와는 전혀 다른 분이었습니다. 자신은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얼마나 부정확한 지식, 왜곡된 지식, 선입견화된 지식이었는지 비로소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눈이 멀었다가 회복된 바울은 곧바로 예수를 전파하기 시작했는데 그 모습을 사도행전 9장 20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바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전파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하는 것은 여기가 유일합니다. 토끼의 아들은 토끼이고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듯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심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다메섹 사건이 바울로 하여금 주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해 주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다메섹 사건이 나오는 사도행전 9장을 흔히 바울의 회심장이라고 합니다.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마음을 돌려먹고 삶의 길을 돌이키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회심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다가 자기 마음을 돌이킬 생각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주셨습니다. 바울은 주님께 그렇게 적대적이었고 악의적 행동을 서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자신을 외면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찾아와서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 그 은총을 잊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총이 그토록 감격스러워서 생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도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사도 바울이 알기를 원했던 것은 주님의 부활의 권능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가 죽음 이후에 경험하게 될 육체적 부활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 부활의 권능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6일까지 3주간 홍보관 1층 친교실에서 교회학교 전시회가 있었습니다. 그 만들어진 벽면에 한쪽에 우리나라 그 초기 기독교의 그 교회학교의 모습을 전시하고 그 다음부터 우리 교회학교 각 부서를 순서대로 전시해 놓았었습니다. 그 전시회를 통해서 교회학교 부서인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를 소개하고 교회학교를 위한 교사와 교회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들을 모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전시 공간에 초등부에서 부활주일에 활동으로 만드는 것으로 여겨지는 부활나무가 있었습니다. 다양한 모양의 자그마한 그 색지를 거기에다가 자신이 생각하는 부활이 무엇인지를 적어서 나뭇잎처럼 붙여놓은 것이었습니다. 초등학교 4, 5, 6학년이 생각하는 부활에 대한 정의였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많았던 정의는 부활은 계란이다 였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연상이 됩니다. 그 부활나무에 이런 글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형광등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형광등처럼 꺼지셨다가 다시 켜지셨기 때문이다. 부활이란 생일이다.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깨끗한 영을 얻어서 생일보다 기쁘고 축하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부활이란 양화진이다. 왜냐하면 양화진에는 부활을 기다리는 선교사님들이 묻혀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가운데 제게 가장 인상적으로 다가온 쪽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최종 병기 부활. 처음에 저도 혼자서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그 글을 쓴 아이는 틀림없이 그 영화 최종 병기 화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저 역시 그 영화를 떠올렸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속에서 울컥 하더니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최종병기 부활. 최종병기 부활. 그렇지, 기독교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부활이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상은 죽음입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단절하게 만듭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어도 죽음이 임하는 순간에 그것은 자신과는 상관없는 것이 됩니다.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죽음을 당하면 자신이 앉았던 의자에는 다른 사람이 앉게 됩니다. 또 아무리 뛰어난 재능이 있어도 죽음의 음습을 당하고 나면 손끝 하나 움직일 수 없습니다. 또 아무리 사랑한다고 한들 죽음에 접한 인생은 병풍으로 가림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언제나 소망이 있는 것은 죽음이 그리스도인들을 완전히 지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장이라 불리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55절에서 57절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의 최후에 기다리는 것은 사망이 아니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 불편함이 있고 한숨이 있고 눈물이 있고 좌절과 절망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의 권능을 바울은 알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비록 자신은 지금 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말입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알기를 원했던 것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함이었습니다.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살았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게 되는 것은 참 놀라운 경험입니다. 그 이전과 그 이후는 전혀 다른 삶이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주님의 부활의 권능을 깨닫게 되는 순간도 잊혀질 수 없습니다. 그 삶이 아주 역동적이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단계에 머물러 즐기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알기를 원했던 것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까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같은 감옥에서 써서 보낸 편지인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장 24절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몸에 채운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란 그리스도가 당하신 고난이 불충분했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남은 고난을 채운다고 하는 것은 이 고난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데 있는 고난들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교회는 머리 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는 하나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위한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겪은 고난을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6장 17절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바울은 자기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고 합니다. 세부치로 만들어서 불에 달구어 찍는 도장을 낙인이라고 합니다. 주로 목재나 짐승 등에 찍고 고대에는 노예들에게 찍어서 그 주인이 누구인지 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형벌로 죄인들의 몸에 찍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 중에 매를 수없이 맞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다섯 번이나 맞았습니다. 세 번 퇴장으로 맞았습니다. 심지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았는데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리기까지 했습니다. 그 외에도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광야의 위험 등등을 겪었습니다. 그러한 것이 그의 고스란 몸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는데 바울은 그것을 상처라고 표현하지 않고 예수의 흔적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주님께 그렇게 적대적이었던 자신을 불러주신 주님의 은총을 잊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몸에 난 상처들은 상처나 낙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또한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신 스테인드 글라스처럼 여겼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토록 알고 싶어 했던 것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의 권능, 그분의 고난의 동참함이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인생길의 요약이기도 합니다. 그는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고 아니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그를 만나주셔서 주님을 향해 눈을 뜨게 되었고 그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중에 수없이 많은 부활의 권능을 경험했습니다. 또한 그는 많은 고난을 겪고 마지막에는 참수를 당함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했던 것이 그의 삶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길과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다르지 않음을 아십니까?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 혹 아직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고 다만 호기심으로 예배에 오셨거나 또 무엇인가 붙잡고 싶어서 오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어쩌면 이성 친구가 가자고 자꾸 윽박지르거나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한 분들은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그러한 분들은 지나온 인생길을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주님께서 이미 나를 만나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의 부활의 권능 속에 머물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 주님의 부활의 권능을 만끽하십시오. 주님의 권능은 홍해를 가르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병자도 치유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떡 다섯 조각과 물고기 두 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열두 바구니나 남는 그런 능력입니다. 또한 주님의 권능은 시몬을 베드로로 바꾸시고 사울을 바울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 부활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진리에 눈멀었던 우리가 진리의 눈을 뜨게 되었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믿고 살았던 우리가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은총을 알아갈수록 우리의 삶에도 예수의 흔적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가 주시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암,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암, 그분의 고난에 참여함을 암, 이 중에 지금 어느 길에 서 계십니까? 우리가 어느 길에 서 있든지 우리가 서 있는 그 길에서 묵묵히 걸어가다 보면 그 길 끝에서 우리에게 팔을 벌리고 계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께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알고 싶은 것이 많지만 그것의 대부분은 세속적이고 나를 바르게 만들어주고 영원한 길로 인도해주는 것보다 내 욕심을 채우고 나를 세상적으로 돋보이게 만들어주는 것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울은 30년 이상 그리스도를 알았음에도 여전히 자신에게 가장 고상하게 여겨지는 주님을 더 알고 싶은 소망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주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그 눈에서 비늘이 떨어져 늘 함께 하신 주님을 확인하는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미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아는 분들에게는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주님의 부활은 그 어떤 장애물도 이기게 하는 최종 병기가 됨을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부활의 권능에 머물기는 좋아하지만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본능적으로 싫어하는 존재입니다. 그 앎이 쉽지 않을지라도 그 앎까지 온전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우리의 한계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알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이 길어지고 우리의 신앙의 횟수가 더해질수록 주님을 알아감이 더 넓어지고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바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